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읽었던 이 본문 가지고 새 것으로 먹을 날이 옵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묵상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을 보면 마가복음 11장에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들어오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이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들어오신 이날 기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옷 깔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쳤거든요. 그런데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다윗의 왕권으로 오시는 왕이신데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찬송을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그 종려주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지막 일주일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 하는 것을 복음서가 기록하는데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부 모든 기록의 거의 3분지 1 이상을 이 마지막 일주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가복음만 하더라도 11장부터 16장까지가 다 이 마지막 일주일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을 공생애 3년이라 그러는데 마지막 일주일을 소개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부 거의 3분지 1 이상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은 마지막 일주일에 있었던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잘 보내면서 예수님을 좀 깊이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일주일을 열어갈 때 첫 번째 나타난 사건이 이 종려주일 이 나귀 타신 사건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은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퍼버리신 일입니다. 보통 우리 성경 읽을 때 성경 본문의 위에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이렇게 해서 성전 청결 사건 이렇게 이해하는데 사실 그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성전이 쓸데없다. 성전은 이미 더럽혀져서 이미 성전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한 가지 하신 일이 유월절 잔치를 하신 건데 사실 이 세 가지는요 마지막 일주일 동안 예수님이 대단히 의도적으로 하신 일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계획을 세워서 하신 일이죠. 그래서 이 나귀 타고 들어갈 때도 마가복음 14장 13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조금 전에 띄웠던 화면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수님이 제자 둘을 먼저 보내세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메어 있을 텐데 그거 끌고 와라. 그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하시죠. 그동안은 예수님이 마가복음 읽어보면 뭐 중요한 일을 하신 뒤에 큰 이적을 베푸신 뒤에도 사람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 자주 하십니다. 예수님이 뭔가 이렇게 주목받는 것에 대해서 조금 조심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귀 타고 들어가실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거의 주목을 끌 수 있는 방식으로 일부러 다 이런 일을 하세요. 그것은 스가랴 9장 9절이 말하는 것처럼 오실 메시아,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왕에 대한 그 스가랴의 예언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바로 스가랴가 약속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좀 이렇게 드러내시려고 과시하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거예요. 의도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다 계획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자신이 바로 이 구약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입증하고 싶어 하셨던 거죠. 마가복음 묵상하셔서 아시겠지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것은 성전을 답사하신 것입니다. 성전을 다 둘러보셨어요. 그리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베다니로 물러가셨다가 그 다음날 들어오셔가지고 성전을 다 뒤집어 엎어버렸죠.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곳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러시면서 이제 더 이상 성전은 쓸데없다. 성전을 통해서 기도하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성전을 통해서 죄 용서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죄 용서 받는 거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유월절 식사도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주도적으로 준비하신 일이죠. 어제 묵상했던 마가복음 14장 13절로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어제 읽었던 마가복음 14장 13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 중의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준비한 자리를 보여줄 거다. 거기에서 준비해라. 그러니 제자들이 준비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준비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사건이라든지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린 사건이라든지 혹은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이런 장면들은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하시는데 뭔가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특별히 오늘 유월절 식사 같은 경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파격적인 분이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전통을 거의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안식을 지키는 거 이런 거 별로 예수님 관심 없었고 그리고 뭐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정결례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었고 유대인의 절기 별로 예수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전통적으로 지키는 금식 이런 거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굳이 유대인의 절기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절기였던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려고 또 그거를 미리 다 준비를 시켜놓고 예수님이 그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한 날이었는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서는 이 유월절은 구원 사건, 출애굽 구원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3절로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애굽의 장자를 심판하시는 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 살리셨는데 이 어린 양의 1년 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집, 그래서 그 피가 표적이 되어가지고 그 피가 사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사자가 넘어갈 거다. 너희는 심판을 받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 피가 발라진 집 안에 머물러 있으면 다 구원을 얻을 거다. 그거를 기념해서 이 유월절이 천년 이상 지켜온 아주 중요한 절기였어요. 그리고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출발점이 되는 이스라엘의 삶의 어떤 그 어떤 새로운 기준이 되는 날이었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절에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래서 유월절이 삶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유월절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삶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거라는 거예요. 유월절 식사는요, 보통 우리 제사 지낼 때 보면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 색깔, 놓는 자리, 그리고 제사하는 모든 절차가 다 정해져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지내는 제사에도. 그런데 유월절 식사도요, 이게 순서와 절차가 정해져 있어요.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정해져 있고 먹는 순서도 정해져 있고 떡을 뗄 때 고백하는 말, 잔을 마실 때 서로 축복하는 기도문, 이게 다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유월절 식사라는 거는 꼭 딱 정해진 틀 속에서 진행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그 유월절 식사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22절, 23절, 24절 오늘 한번 본문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천년 전에 일어난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는가 그거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이 인생의 발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 인생의 발판은 예수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이 삶을 시작하는 기준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삶의 기준이 되는 거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예수님이 명확하게 하신 거죠.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출애굽 구원 사건을 기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존재하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형성시켰던 최초의 구원 사건 출애굽 이제 그거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 내 몸 내 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려주일에 혹은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말씀하신 그 유월절 식사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죽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사건 전에도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여러 번 말씀하셨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 넘기운 바 되어서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거다. 주님 여러 번 예고하신 바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속죄를 위한 죽음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 화면에 떴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하고 다툴 때 예수님은 아니야 인생의 목표는 커지는 것, 높아지는 것, 대접받는 것 아니고 인생의 목표는 섬기는 거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섬김을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섬김이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섬김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 문화에는 대속이라는 거 잘 없어요. 우리 문화에는. 그런데 성경 시대에는요 대속이라는 것은 대단히 익숙했습니다. 모든 죄인이 어떤 죄인이든지 범죄했을 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지고 왔어요. 양이나 염소나 큰 죄면 소. 그런데 죄는 크게 지었지만 가난해서 가진 것이 없다. 그러면 뭐 비둘기 새끼 아니면 그것도 없으면 뭐 고운 가루 뭐 이 정도 가지고 왔어요. 여튼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 용서를 위해서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면 그 제물이 대신 죽는 거죠. 그 제물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죽일 때 자기의 죄를 짊어지고 그 제물이 대신 죽는 겁니다. 내 죄를 짊어지고 양이 대신 죽고 내 죄를 짊어지고 염소가 대신 죽고 내 죄를 짊어지고 그 소가 대신 죽는 거예요. 그것이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유월절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린 양이 죽는 거죠. 그리고 어린 양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집에 피를 발라서 표시해 놓는 거죠. 그러면 그 어린 양의 죽음을 보시고 이 심판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피를 바른 집 안에 숨어있는 모든 사람이 다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대신 죽는 양, 대신 죽는 희생제물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죽음을 향해서 가셨어요. 그리고 사실상 예수님은 십자가로 그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다시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다, 예수님의 죽음은 진짜 대속물로서의 죽음이다 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우리도 의롭게 하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과거가 험악했어도 주님이 그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과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런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는데 그 결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은혜와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연약한 사람, 아무리 험악한 죄인이어도 다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이름 의지할 때 죄사함을 받는다. 그 은혜는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로 바다를 먹물로서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풍성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를 위한 사랑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회복하는 은혜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과 20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온 타락한 세상을 다 회복하시는 것이 예수님이시고 온 세상을 회복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어떤 새 출발할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삶을 새롭게 하는 어떤 생명의 열쇠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 육체니라.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죠. 그 성전의 휘장은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수 없도록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을 때 누구든지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런데 그 휘장이 뭐냐? 휘장은 우리를 위하여 찢으신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 죽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그분의 거룩함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지금도 열려져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우리 하나님이 열어주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 예수 믿고 예수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 부르면서 예수 믿고 예수님 의지하는 사람이 예수님 덕분에 죄 용서받, 양이나 염소가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받고 죄 씻음 받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거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던 거죠. 예수님이 어떤 죽음을 죽으시는가? 예수님은 이 대속을 죽음을 죽으시는 거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내 죽음은 너희 죄의 사함을 위하여 피 흘리는 너희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흘리는 피, 그 피 흘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이 마지막 날 떡을 떼면서 잔을 마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씀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충분히 잘 이해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중에도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죽음인가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있을 수 있겠어요. 혹시 그 대속의 은혜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나 또 구역장들이나 또 교회 일꾼들에게 이렇게 좀 물어보신 복음서 읽으면서 우리가 마가복음 묵상하면서 배우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잘 모를 때는 질문을 해야 돼. 물어보는. 그래서 물어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좀 잘 배우는 것이 더 필요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이 이제 그 종려주일이에요.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이제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성찬식을 하는 날. 오늘 성찬식 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모일 수가 없어서 성찬식을 이제 할 수 없게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모일 수 없고 성찬식을 할 수 없다. 이것이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요, 매주, 교회 가지 않아요. 매주 뭐 신전에 가지 않는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만 7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절집에 다니는 사람은 기도할 거 있을 때 절에 가죠. 가고 싶을 때 가고, 그죠? 세상 종교 중에 정해진 날 7일에 한 번씩 딱 모여야 되는 종교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왜 모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에 떡을 떼기 위해서 모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시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마다 모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우리가 함께 떡을 떼는, 함께 식사하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잘 모일 수도 없고 이렇게 함께 떡을 뗄 수도 없는 이것은 교회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에 있어서는 이게 아주 중요한 지금 우리가 시기를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뭐 교회가 무너지진 않아요. 교회는 영원하고 그리고 떡을 떼는 전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뭐 지금 우리가 잠깐 하지 못한다고 뭐 이게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떡을 떼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무너지지 않지만 우리 삶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정부가 종교활동 자제해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교회 탄압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요 요즘 교회 안에 일어나는 갈등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목숨 걸고 모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모이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목숨 걸고 모여야 되느냐? 물론 상황에 따라 목숨 걸고 모여야 되죠. 그렇지만 요즘처럼 이게 감염 위험이 있을 때 다 모이느냐? 아닙니다. 레위기나 신명기 읽어보세요. 레위기나 신명기 읽어보면요, 부정한 게 있어요. 부정. 부정이 뭐냐면 가증한 것과는 달라요. 가증하다는 것은 거의 저주를 받은 것이고 부정이라는 것은 접촉 금지. 접촉할 수 없는 거죠. 이를테면 죽음에 접촉한 시체에 접촉한 사람은 부정해집니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부정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병 환자는 가증하지 않고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종의 그 번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거든요. 연약한 사람은 부정해집니다. 가증한 것이 아닙니다. 부정이라는 거. 예를 들면 출산한 여인은 부정합니다. 출산한 여인은 부정하기 때문에 격리가 돼요. 그래서 보호를 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누구를 접촉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격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많이 모이면 안 된다. 이게 물리적인 간격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거는 교회를 탄압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성경을 읽는 사람은 당연히 이런 격리 혹은 접촉 금지 이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배우는 거죠. 이를테면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여튼 모여야 돼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요즘 그 얼마 전에 그 이혼 이야기에서 너희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였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뭘 이렇게 종교활동 수십 명 수백 명 모이는 거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할 때 그거를 교회 단합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고 구름기둥 불기둥 아래에서도요 감염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아래에서도 이 접촉하면 안 되는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너무 극단적인 이야기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목숨 걸고 모여야 된다 그래서 막 함부로 모이는 그런 위험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위험은요. 어떤 분들이요. 하나님은 예배당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모이지 않아도 괜찮다. 우리는 어디서나 있는 자리에서 다 예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좀 의미가 있는 이야기처럼은 들리는데 하나님이 예배당에 갇혀 계신 분 아니죠. 물론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예배당에 갇혀 있는 분 아니고 우리의 모든 일상이 예배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예배와 그렇지 않은 순간을 우리가 구분하지 못하게 돼요. 조심해야 돼요. 모든 삶이 예배면요. 어떤 것도 예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 분별을 잘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이 예배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모임과 예배를 무의미한 것으로 만들지 않도록 우리가 굳이 모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 열심히 모여야 된다.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하면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이잖아요. 히브리서 10장 33절과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초대교회가 물리적인 박해를 받았습니다. 물리적인 박해를 받을 때 내가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물리적인 박해를 받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일이 쉬웠을까요? 여러분 쉽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기독교인인 것이 들통날 경우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이 사람들은 실제로 물리적인 박해를 받았다고요. 그런데 그런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은 안 모이려고 하면 안 모일 수 있는 이유를 뭐 수십 가지라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 따라가면 안 돼. 우리 예수님 가까이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많이 모여야 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모임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이거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요. 영상으로 할 수 없는 일이 함께 먹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요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어가지고요 성찬식도 영상으로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는 여기서 성찬하고 집에서 다 카스테라하고 뭐 잔해가지고 다 집에서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너무 지나친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몸이 중요해요. 함께 만나는 게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요즘 궁녀지책으로 영상예배 드립니다. 영상예배는 그야말로 궁녀지책입니다. 이거는 영상예배는 그것으로 온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를테면 텔레비전 화면으로 아주 예쁜 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텔레비전 화면으로 예쁜 꽃을 보는데 그 예쁜 꽃을 보는 거하고 실제로 이 꽃잎 앞에서 꽃 향내를 맡으면서 꽃을 보는 것과는 이게 다릅니다. 영상으로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지만 그 영상으로 아름다운 꽃을 보는 것과 눈앞에서 꽃을 보는 것 다릅니다. 영상으로 아주 멋진 풍경을 볼 수 있어요. 영상으로 뭐 바다를 볼 수도 있고, 영상으로 산을 볼 수도 있고, 영상으로 막 떠오르는 해를 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 진짜 산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그 떠오르는 해를 보는 것은 영상으로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넓은 바다를 영상으로 볼 수 있지만 진짜 바닷가에 서가지고 그 수평선을 바라보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영상 예배는 궁녀지책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영상 예배로 만족하면 안 되고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다 모일 수는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방역 기준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다 모일 수는 없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이거는 우리가 지금 궁녀지책으로 하고 있는 거다는 거를 마음에 잘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같은 영상 매체는요, 현대 기술 문명이 만들어낸 그야말로 이 문명의 이기죠. 근데 우리는 텔레비전이나 컴퓨터를 늘 이렇게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같은 영상 매체가 또 우리를 속여요. 너는 자유롭게 네 행복 을 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늘 속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컴퓨터나 텔레비전을 앞에 놓고 늘 재미있는 거 찾아보는, 혹은 나한테 유익이 되는 거 찾아보는 것이 이제 익숙해요. 그리고 그런 선택의 자유를 누리죠. 이게 재미없으면 저 채널로 바꿀 수 있고, 이 정보가 나한테 유익하지 않으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찾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영상 매체 앞에서 우리는 예배자가 되기보다는 지배하는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영상 매체 앞에서 우리는 예배자가 되기보다는 소비자가 되기 쉽습니다. 소비자. 더욱이 요즘은요, 우리 교회도 영상 예배 드리잖아요. 웬만한 교회는 전부 영상 예배 드려요. 그래가지고 온갖 목사님의 설교들이 막 예배가 다 인터넷에서 돌아다녀요. 요즘은 거의 설교의 홍수. 전에도 뭐 컴퓨터 유튜브 같은 데 들어가면 좀 이렇게 설교 잘하는 분들 설교가 많았지만 요즘은 막 거의 홍수처럼 막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중에서 우리는 좋은 설교를 골라 들을 수 있죠. 저도 한 번씩 이렇게 설교 들을 때 좀 제가 좋아하는 설교자의 설교를 찾아서 듣거든요.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설교자의 설교를 찾아서 들을 때 제가 늘 야, 이게 설교를 소비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해요. 설교를 소비하는 거예요. 제가 듣고 싶은 설교를 골라서 듣는 거죠. 제가 들을 만하다고 생각하는 그 메시지를 골라서 듣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오면 그게 안 되죠. 교회 오면 예를 들면 우리 성도들은 설교를 골라 들을 수 없어요. 그날 박용태 목사가 하는 설교를 그냥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컴퓨터를 통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설교자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골라서. 근데 교회 오면 설교를 고를 수 없어요. 목사님, 이번 주에 이 설교 해주세요. 아무도 저한테 부탁하지 않고, 그렇게 부탁해도 저는 그분의 말을 듣고 설교하지 않고 제가 설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말씀을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여튼 성경 전체를 다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고 성경 전체를 골고루 다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해서든 성경을 골고루 다 빠뜨리지 않고 설교하려고 애를 많이 쓰죠. 어떤 게 영혼에 유익할까요? 골라서 듣는 것이 좋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거는 집밥이라 그러잖아요. 집밥. 밖에서 맛있는 거 막 골라서 먹는다고 사람이 건강해지지 않고요. 그런 거 막 골라서 먹고 다니면요, 오히려 몸이 망가져요. 위대한 설교자, 설교 엄청 잘하는 분들의 메시지가 인터넷에 널려 있어서 우리가 그거를 골라서 들을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아플 때는 그분이 심방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죽으면 그 위대한 설교자가 와서 여러분 초상 치러주지 않는다고요. 어떤 분들은 교회 헌금은 잘 안 하면서 막 설교자가 우리 여기 기부해야 돼요 해서 막 어디 헌금하라면 거기 막 돈 보내고 이런 분이 있다 그럽니다. 진짜 바보 같은 분입니다. 진짜 어리석습니다. 예수는 내가 골라서 믿는 것이 아니고, 말씀은 내가 골라서 듣는 것이 아니고, 말씀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내가 겸손하게 듣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 매체는요, 영상 매체는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뭔가 지배하고 선택하는 자리에 서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 매체는요, 그 양날의 칼입니다. 칼은 유용하지요. 근데 잘못 사용하면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국녀지책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 주말에 또 2주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렇게 기간 늘어났다 그럽니다. 2주 지나면 끝날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장기전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장기전을 준비하려고 그럽니다. 저도 지금 장기전 하려고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우리 성도들이 예배당에 다 모일 수 없어요. 다 오면 안 돼요. 특별히 10시 예배는 더 오시면 안 돼요. 10시 예배는 더 나오면 안 되고, 혹시 예배당에 오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8시 예배를 오시거나 아니면 12시 예배를 오셔야 돼요. 10시 예배는 더 나오면 안 돼요. 여기보다 더 많아지면 이제 거리 두기가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 모일 수는 없지만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상황이 전부가 아닌 것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면,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지금 떡과 잔을 제자들과 먹고 마시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 마실 날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날이 곧 오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은혜를 누릴 날이 올 거다 이런 소망. 예수 믿는 사람은요, 소망을 붙잡고 사는데 전문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을 붙잡고 참고 견디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사람이 소망을 붙잡고 참고 견딘 사람이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다 그 소망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이든 아니면 에스라든 느헤미야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인물 중에 소망 없이 살았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더 귀한 은혜에 대한 소망, 그것이 믿음의 본질인 거예요. 무슨 예레미야든 그게 뭐 에스겔이든 다니엘이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장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지금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삶이 고통스럽고, 지금 삶이 답답하고, 지금 삶이 앞이 보이지 않고,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게 부어주실 더 큰 은혜, 더 아름다운 영광이 내일 우리의 장래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더 나은 내일, 더 나은 미래를 소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요즘 우리 고단한 시기를 보내고 있죠. 우리 고단한 시기 보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배조차 사실 마음대로 못 드리고 우리 함께 떡과 잔을 먹고 마시지도 못하는 이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만,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성경에도 보면요, 예배 제대로 못 드리는 사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시편 27편 4절에도 보면 내가 여호와께 오직 한 가지 일, 내가 내 마음에 오직 유일한 소원이 있는데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거. 이 사람은 성전에 제대로 나가지 못해. 성전에 나갈 수 없는 이유가 많았어요. 시편 84편 1절에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가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막 쇠약해질 정도로 쇠약해져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많은 성도들이 그런 형편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몇 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길에서 막 저를 만났는데 보고 울어요. 이렇게 너무 반가운 거죠. 여하튼 너무 반가워요. 너무 반가워. 얼굴을 보는 게 너무 반가워요. 예배당에 오고 싶은데 올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죠. 그렇지만 사모함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 하나님이 뭐 예배당에 갇혀 계시가니? 뭐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주일만 예배를 드릴 수 있까니? 뭐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좀 어떻게 말투가 잘 닮아가고 있습니까? 있까니? 있까니? 이거는 원래 제가 어릴 때 썼던 표현은 아닌데 네. 아닌데 이거는 제가 어릴 때 썼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주일에 모여야만 예배 가니? 뭐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없는 형편이어서 궁녀지책으로 영상 예배 드리고 궁녀지책으로 가정 예배 드리고 궁녀지책으로 흩어진 자리에서 예배하세요 이렇게 하지만 우리 안에 소원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예배하며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함께 천국의 잔치를 맛보는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자꾸 사회적 거리두기 하라고 그러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물리적 거리두기, 물리적 거리. 우리 신체적 거리두기 해야 돼요. 사회적 거리는요 점점 가까워져야 됩니다. 이 물리적 거리 왜 1m, 2m 하느냐 하면 이렇게 무슨 말을 할 때도 이게 비말, 이 침 같은 게 튀고 뭐 이렇게 바이러스가 번지는 게 한 1m, 2m쯤 되나 봐요. 그러니 뭘 말을 하거나 대화를 할 때도 1m, 2m 간격을 유지하는 게 좋겠다 그러거든요. 그런 물리적 거리, 그런 신체적 거리는 잘 유지해야 돼요. 그렇지만 사회적 관계는요 더 돈독해져야 돼요. 사람들이요 서로 안 만나고 대화도 안 하고 이러면요 집에만 갇혀 있고 이러면 우울해져요. 프랑스 정신과 의사들이 그렇게 말한대요. 하도 우울증 시달리는 사람, 코로나 때문에 우울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프랑스 정신과 의사들이 그런다네요. 그림을 보면서 말이라도 좀 건네라. 꽃을 보면서도 말이라도 좀 건네고 책을 보면서도 말이라도 좀 건네라. 근데 그렇게 살다가 혹시 그림이 너한테 대답을 하거든. 꽃이 너한테 대답을 하거든 정신과 와라 그런데요. 너무 답답하고 우울하니까 꽃의 말, 뭐 이렇게 다 말을 할 수는 있, 꽃이 야 너 꽃 참 예쁘다 뭐 이렇게 할 수 있. 근데 꽃이 자기한테 대답을 하면 이건 아니라니까. 하도 우울해. 사람들이 우울해. 혼자 지내면 우울해집니다. 그러니 너무 혼자 갇혀 있지 말고 서로 연락도 하고 사랑한다고 이야기도 좀 하고 보고 싶다고 말도 좀 하고 그렇게 해야 돼.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해서 불안과 두려움에 매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힘껏 의지하면서 우리가 챙기고 돌봐야 될 사람을 챙겨야죠. 영상 예배 드리는데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텔레비전에서 혹은 컴퓨터에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올 수 없는 어른들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도 교회 홈페이지 들어오세요. 이러는데 교회 홈페이지 못 들어오는 분 계시다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리를 절면서도 예배당 오시는 어른들이요. 영상 예배는 못 드리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영상 예배 못 드려요. 혼자 예수 믿는 사람이 집에서 영상 예배 못 드린다고요. 그런 분들은 누군가가 돌봐주고 챙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그분에게 손을 내밀어서 요즘 기도 제목이 있느냐고, 응? 요즘 마가복음 묵상하는데 이런 은혜가 있더라. 오늘 목사님 설교에 이런 은혜가 있더라. 뭔가 이렇게 좀 은혜를 나누어주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보살핌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부터 병에 걸리고 먼저 죽는다면서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영적인 은혜도요. 혼자 있는 사람, 뭘 잘 못하는 사람은요. 다 모든 은혜로부터 접촉,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가 돌보고 챙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니 사회적 거리두기 너무 열심히 하지 말고 물리적 거리두기 하고 관계 맺기, 서로 찾아보기, 기도해주기, 챙겨주기, 사회적 관계는요 더 돈독하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는 이 시기를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흩어지게 될, 무너지게 될 가능성 많습니다. 예배 제대로 못 드리는데 여러분 그 영혼이 어떻게 견고하게 서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27절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스가랴 13장 7절에 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스가랴서에 있거든요. 그 말씀을 인용했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흩어지지 말라는 거죠.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 버렸을지라도 내가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나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주님, 남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 치거든요. 자기 말에 책임 못 져요. 여러분 우리 모이지 못하고 있죠. 예배 영상으로 드리고 있죠. 뭐 예배 못 드리는 사람 많아요.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모이지 못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어요. 주일 오후에 다른 일 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어요. 수요일 저녁에 수요기도에 못한 지 이미 한 달이 넘었어요. 언제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연속 그게 익숙해지고 있어요. 주일 오후 예배 잊어버린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주일 오후 3시가 되거든 앉아서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수요일 저녁 8시가 되거든 가정에서도 연속극 묵상하고 뉴스 들을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읽으면서 삶을 은혜 안에 견고하게 세워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를 위하여 우리가 드려야 될 시간들이 다 무너지고 우리 점점 흩어져 버리고 있으면 우리는 잘 살고 있어 우리 뭐 믿음으로 살아 이렇게 하지만 영적인 활력이 점점 다 이게 저하되고 이게 열기가 다 떨어졌을 때 나중에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하기에는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느냐는 거예요. 구역 모임 여러분 구역 모임 하세요. 10명 이하 모임은 뭐 유럽에서도 허용하더만요. 10명 이상은 모이지 말라 그러죠. 모여가지고 같이 교제하고 정 안 되면 영상으로라도 교제하고 요즘 줌 같은 거 가지고 구역 모임하는 구역도 있습니다. 모이지 못한다고 다 안 모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모여서 서로 믿음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을 해야죠. 예배당에는 모이지 않지만 모학사는 터져나간다 그러더만요. 그런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모이는 데가 조심하셔야 돼요. 마스크 반드시 쓰고 물리적 거리 잘 유지해야 돼요. 물리적 거리 유지하면서 서로 교제할 수 있죠. 서로 식사할 수 있죠. 구역들이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서로 형편을 돌아보는 이런 일은 해야죠. 더 귀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서로 사랑과 세능을 격려하면서 우리가 흩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죠. 이럴 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새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날은 오겠죠.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예수님 앞에 머물러 있기는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우리가 예수님 곁에 머물면서 예수님 발 아래 머물면서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